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 랩2050의 이원재 대표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원재 대표께서는 지금 우리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아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게 저출산 대책인 것 같다는 공감대는 있다.
네,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원회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서 그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처음에 방송 초기에 지금 강조하셨던 부양비를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막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서 나중에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노인은 너무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에는 시기가 네. 늦었습니다.
그 말은 출산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높아지더라도 이 아이들이 노동력이 되려면 2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노인은 많고 젊은이는 적은 이 상황은 당분간은 극복 안 된다.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지금 출산율 관리를 조금 높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럼에도 중요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세대나 향후 3, 40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다음 정말 미래에 지금 10살인 아이들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10살, 20살인 이 사람들은
네.
그 뒤에 아기들이 너무 덜 태어나면 이분들이 나중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되겠죠. 이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너무 적은 아이들이 또 부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30대 이상의 문제는
이거 참 그 말은 지금부터 출산율 열심히 높이는 노력은 해봐야 지금 나이가 20살 내지는 30살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효과가 있고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전하 이원재 대표 정도의 나이가 된 이런 4, 50대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출산율 높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출산율 높이면 부담이 더 커지죠. 노인도
왜요?
많아지는데 아이들도 많아지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서 먹여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출산율 높아지게 하는 게 가장 큰 해법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옳은 정책이든 아니든 서툴지만 계속 돈을 쏟아붓고 정책을 만들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낮은 출산율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예.
근데 기조로 보면 저도 이원재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는 어떤 것의 결과예요. 그것의 정책의 우선적인 타켓이 되긴 어렵다고 봐줘요. 오히려 꽤 오래 지속될 저출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혹은 구조개혁할 것인가
네.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부양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은 세워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바람직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플러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가 알기에 대통령이 의장인 위원회가 그 일자리위원회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부처의 총합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과 리더십을 가지고
깃발 들었다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더 과감한 정책을 펴라.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모의 시야에서 지금 정책이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시야에서도 정책을 잡자. 저는 그게 결국은 일자리 주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핵심은 일자리죠.
일자리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나라가 고민해야 할 유일한 문제 하나만 골라라 하면 국방을 제외한다면 그다음에 일자리죠. 그게 저출산 문제든 뭐든 간에 항상.
그런 면에서 예.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사실은 또 그렇게 구분되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하는 뭐 뒤에 얘기할 것 같은데 고령사회 문제도 결국은 이제 노인의 일자리 문제인데 근데 지금 임기 1년 동안 일자리 문제가 잘 풀리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뒤로 약간 후퇴하는 조짐도 보이는데 저는 거꾸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하게 일자리 안정화 혹은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럭저럭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의무교육만 맞춰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도록 먹고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애를 낳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애를 낳아도 아주 초 상위에 들지 않으면 아이가 계속 이제 비정직 삶을 이렇게 전전하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인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일자리 안정화 격차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살짝 여쭤봤는데 조금만 들어가니까 아주 뭐 그냥 고구마 줄기 같은 게 네.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일단 좀 급히 좀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네. 듭니다.
얘기는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이 부족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지 일자리가 부족한 얘기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면 자리가 부족할 리는 없잖아요.
대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사람이 남는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남는 거죠.
예.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이슈는 인구의 이슈고 인구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부족하냐. 돌볼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구조로 우리 사회는 짜여져 있고
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고용되어서 돌보는 겁니다. 고용돼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네. 가지고 뭐 생산한 걸 가지고 나눠 가지면서 노인도 부양하고 아이도 부양하고 그거 말고도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이 병들면 누군가가 수발을 해야 됩니다. 병수발을. 아이들은 누군가가 데리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뭐 학교도 다니고 다 돌봐줘야 돼요. 밥도 해줘야 되고. 그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의 수요하고 돌봄의 수요 두 가지 다 있는 건데 저는 특히 돌봄 쪽에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은 복지에서 뭔가 구멍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구멍이
거죠?
구멍이 생길 거라는 거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 다 누가 돌볼 것이냐.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돌볼 인력은 돌볼 여력이나 힘이 있는 젊은 층에서 생겨나야 될 것이고 그 말은 그런 일자리를 혹은 그런 수요를 정부가 매칭을 좀 시켜주자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을 해법까지 이제 한꺼번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대가 그 700만 명이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70대가 350만 명입니다.
예.
30년 지나면 20대가 350만 명이 되고요. 예. 70대가 700만 명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예, 뒤집혀요.
네. 예, 예.
뒤집히는데 이건 다 예정돼 있는 거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바뀔 방법은 없는
예,
것이고.
예. 뒤집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노인들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뭔가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겠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원재소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병석에 누우면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젊은이라고 한가하겠습니까? 그럼 저나 이원재 소장 중에 그날 컨디션 좀 좋은 사람이 서로 돌봐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일도 사실 많이는 못하겠지만 70대가 되어도 하루에 3시간이라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번거가지고 나눠서 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최근 우리가 복지가 늘었는데 그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양적으로는 그때도 늘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늘어요. 그럼에도 두 그 시기를 혹은 정부를 구분 짓는다면 그전에는 일종의 현금형 복지의 확대 또 이게 정치적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물론 그런 것의 연속적인 전격도 있지만 핵심은 돌봄입니다. 돌봄이 전체 복지 정책에서의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것.
일자리도 그런 가운데 늘어날
그렇죠.
수 있겠고요.
일자리하고도 예. 연계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저출산의 대책으로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인프라 조성에서도 역시 돌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돌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 중심의 그리고 이제 공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그런 돌봄의 혁신 실험이 성공하면
네.
저는 우리 오늘 주제인 저출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두 분 다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책이 뭡니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과 비슷한데 이미 두 분은 총소리는 나기 시작했고 적은 이미 쳐들어왔고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이제 각각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싸울 거냐 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 인력을 일단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이원재 소장이랑 저랑 둘이 누워있으면 그날 둘 중에 하나 컨디션 좋은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회가 우리는 암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자꾸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그래도 해나갈 뭔가가 희망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노인들한테 뭐가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일단 돈이 없어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외로워서 네. 힘든 거. 외로워서 예. 힘든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우리 기초연금 제도가 지금 있는데 좀 강화하면서 노인들의 소득을 조금 더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서 힘든 거 결국은 이제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회보험의 문제이기도 하죠.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을 없게 만드는 거 복지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술도 사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 수명 연장하는 거 점점 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외로움의 문제가 근데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들이 그냥 서로서로 돌보는 거 되게 암울하고 지쳐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노인들의 세 가지 고통, 예를 들면 경제 문제, 그리고 그 건강 문제,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얼핏 생각하면 예전에 그 노인들이 젊었을 때 그냥 일자리가 있고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뭐 자영업을 하거나 할 때는 거기서 돈도 나오지요. 그리고 매일 일을 하니까 회사에 동료가 있거나 혹은 고객들이 있거나 외로울 틈이 없지요. 바쁘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건강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유지가 되니 쉽게 얘기하면 70대 노인도 일자리를 가집시다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예. 20대 때 하는 일하고 70대 때 하는 일이 예. 같을 거냐의 문제가 있죠.
같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으로도 이 아무래도 쇠퇴한 상태인데 그럼 거기 맞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거를 비영리라든지 비영리 영역,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아주 우리가 굉장히 생산성 높고 효율적이지는 않아도 서로 좋은 가치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데서 좀 해법을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좀 들어봐 주시죠. 그냥 예를 들면 짐작은 대강은 갑니다만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옛날엔 다 해결됐는데 혹은 직장 다닐 때는 그전에 우리 농촌 공동체가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일거리가 있고요. 나이가 드셔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있고요. 마시 나가고요. 뭐 다 그래서 돌아가시 전까지 그 지역 사회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 역할, 또 약간의 수입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돈이 없어진 거군요. 밭이 없어지고.
그렇죠. 회사 가서. 그리고 요즘에 회사 가서 밥을 먹고 회사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산에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역할을 부여한다는 게 지금의 젊은 사람들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서의 역할을 계속 갖기는 어렵거든요. 네. 저는 좀 구분한다면 일종의 경쟁에 기반한 일자리를 일종의 좀 이게 하드하니까 경성 일자리라고 구분을 하면 경쟁이 아닌 비경쟁. 그러면 이건 서로 손을 잡아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나는 거거든요. 일종 협동에 기반한 역할 배분. 이것도 일자리라고 본다면 연성 일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연성 일자리들이 확장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연성 일자리는 이 산업화된 곳에서의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다양한 역할 매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성 일자리고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두 어르신이 서로 말동무하는 그래서 고독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망의 망을 이루게 되면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나와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건강이 안 좋은 내 동료들을 돌보고 다니는 게 내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음악 교육 시키죠. 예. 사실 지금 기성세대들 음악 교육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좀 합시다. 그리고 초 중고등학교 때 뭐 인문사회 공부 좀 하고 나서 다 까먹어 버렸거든요. 네. 다시 인문학 공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서클로서 초, 중, 고, 대 했던 것처럼 이제 풀로 50, 60까지 일하고 나서 앞으로 30, 40년 더 살거든요. 한 번 다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역할이 생기고요. 또 그걸 가지고 아이들 뭐 축구나 뭐 저기 하나 운동 시키시죠. 어른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 클럽, 스포츠 복지고요. 그리고 지역 문화 탐방 혹은 세대 간의 대화라든지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인문학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지난 농촌 공동체에서 급격한 자본주의와 산업화에서 새로운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망. 저는 이게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봐요.
야, 농촌 경제하던 30, 4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한 60세 좀 넘었을 상황이니까 우리가 은퇴 후에 뭘 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은 그 당시에도 안 했을 거고 산업화 시작 후에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참고할 만한 전례도 찾기는 쉽지 않은 거네요. 어떤 일자리가 좀 괜찮을 거라고 혹시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석관동에 두산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예. 그 아파트 경비원분들, 경비노동자들 최근에 최저임금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해고가 됐었죠. 근데 그 석관 아파트에서 해고를 안 시키고 주민들이 잘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계속 높은 임금 드리면서 계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거리는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요즘 네. 무인 택배까지 나오는 상황에는 많이 자동화됐죠. 근데 이분이 얘를 돌아다니면서 이 칼을 가는 일을 새로 시작을 하셨대요.
칼 가는 일, 부엌 칼, 날 세워주는
예,
일?
예. 예. 그거 칼 가는 기계를 집집마다 사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쓰는 건데 요즘 예. 칼 갈아요 하고 외치면서 다니는 아저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고민이 집집마다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죠. 그런 일거리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예. 것들을 사실 발굴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냥 당장 지금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힘들 일하시거든요. 이교대로 네. 일하기도 하고 밤도 예. 계속 새우고 그렇게 일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적절한 소득만 보장이 된다면 왜 그분들 대여섯 시간씩 일하면서 나눠서 할 수가 없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 놀이터에서 사실은 경비 아저씨가 아이들이 놀다가 뭔가 야구공 어디 뭐 지붕 위에 올라가면 그거 꺼내주는 일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게 일이죠 다.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카페에 사람 별로 없는데 꼭 수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죠. 동네 카페가 뭐 어디 별다방처럼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거. 그게 이제 일이면서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놀이이면서 공동체이면서 이게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것만으로 생활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은 이어서 드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런저런 일자리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측면인데 아까 네. 일자리 지금 일자리를 찾긴 찾는데 딱 안 떠오르는 이유가 많진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올해는 월 27만 원 드릴 텐데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숲을 가꾼다든지 뭐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많이 생기진 않아요. 네. 그래봤자 지금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또 일자리 다툼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월드컵이요. 이거 문화 행사거든요. 뭐 이제 일종의 스포츠 문화 행사인데 엄청난 많은 관계망들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경제적 행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이 저는 지역 공동체에서 인간이 일만 하는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문화적 인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관계망들이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게 하자. 지역사회에서 친구들끼리 축구 경기해도 재밌거든요. 월드컵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예. 그런 아주 넓은 의미의 연속적 역할 체계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근데 거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네.
뭐 지금 기준으로 뭐 3, 40, 50 되겠죠. 이거 갖고는 살 수는 없고.
그거는 결국은 증세를 통한 재정 확보 그리고 네. 그 재정의 투입.
통한 이제 복지죠. 현금 복지가 그렇겠죠. 필요하죠.
기초연금, 좀 높이거나.
뭐 국민연금. 예. 그렇게 해서 연성 일자리를 통한 조그만 용돈과 알겠습니다. 국가의 현금 복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의료와 주거복지만 완비돼 있다면 그렇게 큰 현금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저도 나이 들면 커피숍 동네 커피숍에 나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 좀 해주고 또 뭐 책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아마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보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나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커피숍에 DJ박스 하나 열어놓고 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시고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일할 의지도 있고 욕구도 있는데 그때 되면 그 커피숍에는 이미 또 젊은 친구가 와서 아르바이트를 또 할기도 할 거고 카페 주인도 그 당시 뭐 하면 한 30대 될 건데 저는 예를 들면 70살이면 나는 와서 일하는 게 좋고 일해주고 싶은데 돈 많이 안 주더라도 그가 나를 쓰고 싶어 할까?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해야 되고 오냐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렇다고 노인들끼리만 살 수는 없고요. 뭔가 문화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경쟁에 기반한 경성 일자리 시장이 지금처럼 치열한 상황에서는 연성 일자리 시장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경성에서 밀린 사람들이 연성원으로까지 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는 그런 면에서 경성 시장의 노동시장 개혁도 역시 중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해야 되고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동만 하러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그 아주 그 시장에서의 노동시장의 급진적인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자리.
예, 네, 손 크게 대자.
저는 덧붙여서 네. 이 반말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반말을 없애라고요?
문화적인 측면인데 네. 세대 간 연령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같이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이 예, 예. 연세되신 분 같이 일하기 어려운 문제. 그거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이거는 시니어 세대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나이 좀 어릴 것 같다고 해서 편하게 한다고 또 그분 마음 편하게 한다고 반말하는 그런 문화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 규범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해도 되고 지시해도 되고 이런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랩2050의 이원재 대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들어봤는데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이미 도래했고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그 대안도 좀 고민을 하자는 게 머리에 많이 남네요.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내일 손에 잡히는 경제도 오늘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특집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지방도시들이죠. 이미 있던 젊은이들도 점점 빠져나가면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도시들. 이건 또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이 문제도 함께 내일 고민해보겠습니다. 내일도 11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